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지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영적 신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가정은 미국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작년 1월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벌어서 작년 2월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속지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땅과 미국 땅에서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는 국민의 자격,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을 본인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원정 출산하고 쳐보니 3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떡하니 떳떳하게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가장 적절한 비용을 한번 산출해 봤더니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적정한 금액인 5천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가정은 유중이와 서중이와 수연이 셋이에서 적어도 1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의 자녀를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정이 힘들 때 농담 삼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당장 현금화할 수는 없지만 1억 5천만 원 이상 값으로 측정 못하는 귀한 보물이 있는데 당장 재정이 힘든 게 뭐가 걱정이냐고 웃으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내 나라에서 자녀의 미래를 찾지 못하고 선진국인 캐나다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모습들이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기 위한 노력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고 결정임을 인정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100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 부분의 옳고 그름을 거론하고자 꺼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되었든 최소한 세상의 한 나라의 국적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본질적인 영적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어 공부하고 계십니까? 풀타임 잡입니까? 아니면 재정 확보입니까? 모두 알다시피 이 목적을 가진 분들은 지금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가치를 지불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노력하셔서 취득하셨습니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이 원하시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취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속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그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택스도 잘 납부하시고 택스 보고도 철저하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자청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명령을 잘 준수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법과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어쩔 때는 세상의 백성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스스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확신하신다면 각자 스스로 난 지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와 죄된 세상 나라 중간에서 살고 있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시간을 통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본 서신 본론부의 전반부로서 거룩한 삶의 필연성, 인식 및 실천적 권면을 보도하는 1장 13절에서 3장 21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형제 사랑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모 권면을 보도하고 있는 1장 22절부터 2장 3절에 이어 선택된 자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의 성도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절부터 5절에서는 성도들은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자들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6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절에서 10절에서는 성도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요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밝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 즉 필요성, 다시 말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을 통해 주시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관심 가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4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원자가 범죄자로 헤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진 오해와 모욕과 비방과 형벌을 그를 버린 사람들에 의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히려 택하셨고 보배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질게 사람들에게 배반당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해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관심과 초점을 두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의 평가와 박수와 인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찬사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오는 최종적인 판단과는 절대 무관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여 세상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보다는 하나님이란 위대한 기준의 거울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치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서로 상반될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에는 어쩌면 세상의 압박과 비난과 버림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정직과 거짓이 구별되며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즉 세상의 버림이 되고자 하는 각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고자 하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정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그러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 될 때 신령한 집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절에서 산돌에 비유되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산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는 인간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주목해 봐야 할 원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돌과 신령한 집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했던 4절의 산돌은 단수로 표현되었고 5절에 우리를 표현한 산돌은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은 단수형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복수가 코너스톤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홀로 그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성도 서로서로가 연합하여 우리가 될 때야만 비로소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집은 홀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일부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도 답답한 생각을 하는 일부 극소수 성도와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마치 자기가 그 교회를 지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혼자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실행하면 마치 자신의 혼자 그 일을 한 것처럼 교만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이 교회 또는 사역을 혼자 세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많은 일을 추진한 것 등에 있어서 우리의 각 개인이 뽐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합함이 없다면 신령한 집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예외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을 따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만 비로소 신령한 집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운명을 함께할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모든 세계의 성도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등록을 했다 해서 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개인적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무교회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결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 운명을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성도의 삶은 결코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것이 교회라면 우리 지체의 어느 한 곳이 다쳐서 썩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데도 무관심하게 계속 방치한다면 그 일부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체 전체의 목숨이 위태하여질 수 있음을, 이런 행동과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설령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목숨도 위태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 멤버 중에 어느 한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입거나 믿음으로 흔들릴 때,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척 하신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모두가 산돌 되어야 하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등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분을 가진 같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는 하나 되길 힘쓰는 귀한 성도들만이 계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분을 취득한 자입니다. 10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제 억양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 구절은 전에는 이제는이란 문장 구조를 주님을 영접한 자의 정체성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시점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에는 심판받을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듯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뒀던 사형수가 완전 사면을 받았는데 어두운 감옥에서처럼 두려움에 쌓여 사회를 비방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또 엄청난 빚 때문에 항상 쫓겨다녀야 했던 자가 한순간에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가 계속해서 불안 속에서 생활한다면 얼마나 가엾은 일입니까?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번 달이 차량 인스펙션입니다. 근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 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한 예로 제 차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꼭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가 와 흡사한 소리가 납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청년부의 자매들이 새벽 기도를 오고 싶은데 아침에 새벽에 버스도 없고 또 너무 걸어오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여서 라이드를 할 때면 고요한 새벽에 차는 보이지 않아도 제 차 소리는 들려서 목사님 오신다 하고 차비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헬리팩스를 잠깐 여행하고 싶은데 비행기를 타실 여유가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티켓팅 하시면 제가 차 고치기 전에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를 가지고 인스펙션을 받으러 갔으니 당연히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수리비를 당장 구할 상황이 아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광고들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할부이자 0%에 84개월 할부를 해주겠다라는 광고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수리비를 마련할 바에 새 차나 중고차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엔 리스를 하는 것을 선택하고 딜러샵에 갔습니다. 돈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옷도 잘 입고 갔습니다. 실컷 새 차와 중고차를 보고 난 후에 할부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요구하길래 열심히 불러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결과 메일이 왔는데 할부로 새 차 구입도 안 되고 할부로 중고차 구입도 안 되고 오직 리스만 할 수 있는데 거의 등록비 포함해서 만 불을 다운페이하고 월 500불씩 12개월 리스밖에 안 된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신분과 비자가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신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새 차든 중고차든 리스든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열심히 사역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근데 혹 캐나다에 오래 있게 되어 제 신분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차를 사러 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느 날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난다면 목사가 너무 좋은 차 타는 거 아니냐고 하지 마시고 한이 깊어서 이제 풀었구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차가 너무 적어서 저희 애들 카시시나 부스타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가 커질 것입니다. 그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면 빨리 담임 목사님 차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차량 구입을 세상 목적 중에 하나로 계획했습니다. 저같이 인간들은 세상 신분 변화를 생각하며 또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목적과 계획을 갖고 삽니다.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앞으로의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면, 아니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은 변화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정서와 생각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정이가 변화된 신분에 걸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정체성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변해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을 버리고 의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며 성도들을 도망간 디아스포라 된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몰랐던 이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나의 소욕을 따라 생활을 했다면 이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나만 잘 산다면,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면 되지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분명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를 기도하시면서 깨닫고 변화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설교를 맺겠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중에 감동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한국말로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을 아십니까? 그는 주님을 믿기 전에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잡아다가 백인에게 팔았던 자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살인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자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기에 그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의 내용처럼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생명 없던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평생 감사해야 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해처럼 밝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분을 취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다면, 공존한다면, 또한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걱정과 분노와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값도 없이 우리 어떤 노력한 것도 없고 어떤 희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구원의 선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게 받아서 너무나 당연한 시기 여기며 하나님 그것에 감사함을 잊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긍지를 가지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귀한 헬리팩스 한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세상의 종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내 삶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